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모든 징조가 있사오리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록된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선포하시리라 믿습니다. 또 깨닫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사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마주보고 앉으셨습니다. 제가 복음서 설교하면서 종종 자랑하는데 저는 다녀와서 이장위원이 이제 선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다녀왔는데도 참 많이 도움이 되고 이 지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올 때 이해하는데 크게 유익한 면이 있습니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 시온산 동쪽에 있는데 높이가 해발 800m 정도 됩니다. 실제로 가보면 시온산 감람산이 이렇게 붙어 있고 기드론 계곡이 지나고 있는데 둘 다 높아서 올라와 있는다는 느낌이 안 들고요. 감람산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조금 낮아요. 시온산이 한 50m 정도 낮거든요. 네, 그래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시온산 표에서 보면 동쪽이죠. 동쪽으로 올라가면 감람산인데 기드론 계곡이 아래로 보이고 이제 시온성이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흔히 보시는 사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전체로 나와 있는 사진 있죠. 그 사진이 이제 감람산에서 보는 장면이에요. 지금도 모르겠는데 제가 갔을 때는 거기에 또 멋진 전망대도 있어서 딱 잘 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이제 기드론 골짜기를 거쳐서 쭉 동쪽으로 걸어가면 감람산이 나오고 이제 중턱증에 오르면 이제 시온산이 보여요.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한눈에 보이죠. 지금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어요. 그 자리에 저도 이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신기하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보고 계실 때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 우리에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 무슨 징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기미를 말하는 거죠.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그 어떤 전조, 더불어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 그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이런 일, 이 모든 일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밤에 그 일에 관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를 마치시고 성전으로부터 나오시던 중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선생님, 이 예루살렘 성전 보십시오. 이 성전을 이루고 있는 돌들이 얼마나 대답니까?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의 말은 아주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헤롯 왕이 짓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성전이 헤롯 성전이라 불리기도 하고, 또 앞서 두 번에 걸쳐서 지었다가 무너지기를 반복해서 제3성전이라 불리기도 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거의 한 50년 동안 아주 귀한 자재들로 큰 노력을 들여서 지어지고 있었던, 거의 완공되고 있었던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당대에도 보기 드문 굉장히 뛰어난 건축물이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 유대인들의 헌물과 헌신으로 지어져서 그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동의를 구하듯이 말하는 것은, 동감을 구하듯이 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그들에게 건넸습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눈에 정말 대단해 보였던 성전, 오래오래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그들의 자랑거리가 될 것처럼 여겨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동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 전체가 내려다보이는 감람산 중턱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제 기억에 걸어가서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한 시간은 안 걸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걸어가면 그 감람산 이제 중턱이 나와요. 그동안 아마 제자들이 마음속에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라는 이 말씀을 걷는 내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동안 제자들은 침묵했겠죠. 아주 무거운 침묵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예수님께서 그 산 중턱에서 쉬셨는지 모르겠는데 돌아서셔서 예루살렘 성 전체, 또 성전이 이제 가운데 보이거든요. 그것을 바라보셨을 때 마침 기회다 여겼는지 제자들이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무거운 문제, 질문, 예수님 아까 하셨던 그 말씀, 성전이 무너진다고 했던 그 말씀, 그 일이 도대체 언제 일어납니까?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 또 어떤 일들이 더불어서 일어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죠. 이 제자들의 반응을 이제 보면 암시적이긴 하지만 정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내내 고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아주 놀랍고 충격적이었어요. 2008년도에 설 연휴로 기억하는데 숭례문, 남대문이죠. 남대문이 화재로 불탄 일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토지 보상에 불만 품은 한 사람이 방화를 저질러서 지금 다 복원이 됐지만 그 숭례문, 남대문 돌로 된 문이 있고 그 위에 집이 있잖아요. 누각이라 불리는 2층짜리 집이 있는데 1층은 다 타고 2층도 일부가 타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생생해요. 저도 TV로 봤는데 몇 시간 동안 탔거든요. 처음에 불이 났다 신고 들어오고 어디 속보 나오고 그래서 막 이제 방송사가 가서 비춰졌는데 처음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다가 내부에서 막 불길이 일어나서 이제 삽시간에 이제 어느 순간에 아주 순식간에 그 2층 누각이 불타버리고 무너지는 그 장면을 보았는데요. 그때 보니까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그 주변에 많이 와서 구경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가 그 장면을 보여줬는데 이제 불이 갑자기 확 타올라서 2층 누각이 화염에 휩싸이고 갑자기 확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거죠. 그렇게 될 거라 생각을 못했던 거죠. 당연히 시간도 많이 지났고 소방차도 많이 와서 불 끌 거라 생각했는데 못 끈 거예요.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확 무너졌어요. 그때 그 시민들의 표정을 카메라가 찍었는데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는데 자기가 마치 무슨 무너지는 것처럼 한탄을 지면서 아 하고 탄식하면서 혹시 마치 자신이 무너지는 것처럼 슬퍼하고 안타까워했거든요. 이제 그만큼 국보 이러잖아요. 우리 어릴 때 그렇게 배웠죠. 우리나라 가장 중요한 재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화재라고 배웠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봤고 역사 가운데서 중요한 그런 장소로 한국 사람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이제 건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자신이 불타는 것처럼 시민들이 바라보는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요, 우리의 숭례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존재예요. 비교가 안 돼요. 이 성전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것, 자신들이 거룩한 나라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그런 대표적인 건축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역사였고 사실 그들의 정체성이었고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무너져 있는 성전을 온 힘을 다해서 고치고 새로 세우려고 한 거예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고 자부심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서의 어떤 그 긍지 이것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의식과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 건축에 힘을 다했던 것이죠. 사실상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들 자신과 다를 바가 없고 성전 파괴는 정말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이제 지금처럼 지금은 다 보수가 되었습니다만 아주 오랫동안 일부가 무너져 있었던 거거든요. 그것도 마음이 아픈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겠다. 사실상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가 아니면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도대체 그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 연관돼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보면 5절부터 쭉 나오죠. 예수님 먼저 마치 자신이 예수님이냐 행세하는 많은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이죠.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여기저기에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즉 어디선가 전쟁이 났다 이런 소식, 소문 혹은 전쟁이 날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이 자꾸 들려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신 것이죠. 7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들, 그러니까 거짓으로 예수님 행세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일들, 그리고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난, 난리 소식이 들리는 이런 일들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이게 징조겠죠. 징조를 물었을 때 이런 징조들은 끝에 이르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도록 정해져 있으니 놀랄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징조에는 마지막 8절 말씀을 보면 지진이나 기근,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없는 그런 상태죠. 이런 것까지도 포함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는 일,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언제? 끝이 이르기 전에. 제자들은요, 성전이 무너질 때와 그 징조를 물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한자어로 종말이라고 부르는 그때죠. 언뜻 예수님의 대답은 동문서사처럼 보이고 좀 과장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제자들의 그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아시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같은 일을 마태는 24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24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의 질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무너짐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도 이게 그 세상의 끝 혹은 어떤 역사의 끝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짐작한 것이죠. 그러고 물어본 거예요. 오늘 마가는 그 부분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아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이런 생각이 사실은 어렵지 않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러니까 예언서들, 선지서들만 보더라도 이 유대 민족에게 임할 어떤 큰 일, 어떤 심판 이것과 이 일은 그들의 일로만 끝나지 않고 세상의 어떤 심판, 세상의 끝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예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예언서, 선지서에도 굉장히 가득하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구약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잖아요. 그 말라기 마지막 4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때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때. 그때는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불살라 버리는 때거든요. 특히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다 타버리는 날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반면에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치료의 광선, 그러니까 회복을 얻어서 외양간에서 풀려난 힘센 송아지처럼 힘차게 뛰어다니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거기 중심에 모세의 율법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령처럼 되어 있는데 그러니 너희는 모세의 율법을 모세가 전한 율법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는 그런 명령이 주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세계적인 전 역사적인 이런 어떤 마지막 혹은 심판의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때에 엘리야를 보내겠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이런 유사한 말씀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단지 그냥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그런 역사를 보지만 않고 자신들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했거든요. 또한 우리가 마가복음 쭉 이제 설교를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들어오셔서 아니 들어오시기 이전부터 주된 가르침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세 번에 걸쳐서 기록된 것만 세 번에 걸쳐서 그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루살렘의 무너짐,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이것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당연히 겹쳐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셨는데 그 놀라운 일 정말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일과 이 일이 이 성전이 무너진 일이 깊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확히 뭐 깨달았다 뭐 아주 명확하게 깨달았다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막연하게라도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부르게 될 이 큰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고 이것이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역사를 아주 획기적으로 크게 바꾸어 놓을 큰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세계의 아주 극적인 변화, 새 시대가 오는 그런 때에 대한 말씀이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 것이죠. 결국 그러면 지금이 마지막, 우리가 지금까지 이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의 세계가 끝나버리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제자들이 이 때와 이 징조를 묻는 이 질문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조용히 물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조용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신중하게 주위에서 물어본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의 말씀이 범상치 않았다, 이 아주 평범한 일이 평범한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신중하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중함이란 속에 담겨 있는 그들의 마음은 단지 그들의 역사가 끝난다, 혹은 그들의 어떤 정체성이 무너진다, 아니면 그들의 나라가 무너진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혹시 세상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세상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말했던 그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그때가 오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그러면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이죠.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주로 주인공들이 갑자기 시험부 판결을 받잖아요. 큰 병에 걸렸습니다. 회복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면 주인공이 뭘 묻죠? 얼마나, 언제 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들의 또 마음을 한번 미루어 짐작해 보세요. 정말 큰 충격을 받은 것이죠. 세상의 끝. 그 공상과학 영화를 종종 보면 요즘은 이제 세상의 끝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공상과학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은 혜성 충돌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우주를 떠도는 그런 어떤 혜성이 갑자기 불시에 지구로 다가와서 지구를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 만한 그런 크기, 물론 그게 별로 크지도 않대요. 물론 크긴 크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은 크진 않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의도 크기 이 정도만 돼도 한 지구 절반은 다 불태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속도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상상이지만 이제 뉴스에 떴어요. 뉴스 속보에 떴어요. 혜성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혜성이 부딪히면 전 지구가 불에 타서 온 인류가 다 죽게 됩니다. 이 시대는 끝나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언제요? 언제?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단지 며칠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그 생일 기다리면서 몇 번 남았어요? 이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무겁고 침통한 마음으로 그때가 도대체 언제쯤 오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답을 보면, 그런데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의문, 그러니까 그때가 도대체 언제일까라는 그런 의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너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아주 임박한 그때가 아직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세상의 끝이 오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세상 끝날까지 세상 만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들은 것처럼 부활하고 그 즉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즉시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이런 특별한 때,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마지막을 맞이하고, 이스라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관되어서 세상까지도 끝나버리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그때가 예수님의 부활로 즉시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장차 완성될 이 세계를 이제 대체할 그 하늘에서 다스리시며, 그러나 그 하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 통치가 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지상 통치가 지상 통치와 깊은 연관을 가져서 그래서 하늘에서 메이는 것이 땅에서도 메이고 하늘에서 풀리는 것이 땅에서도 풀리는 그런 전 세계의 통치를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끝에 보면 이제 재난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그런 징조들이 다 우리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받아들이는 일들이잖아요. 전쟁, 그리고 뭐 지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기근, 이런 일들. 그래서 과히 이제 재난이라 이제 불릴 만한 일인데, 그런데 이것은 지금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2023년이죠. 아주 뭐 엄밀하게 말하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지금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로부터 2023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2000년 정도가 지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로 하면 한 2000년 정도 지난 게 맞겠네요. 2000년 동안 우리가 뭐 세계사라든가 또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그 역사 가운데 그 역사했던 시기시기를 설명하고 또 규정하는 그런 많은 어떤 표현들, 많은 설명들, 또 많은 평가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런 시대였다. 저 시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중세시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뭐 500년부터 한 1500년까지는 저 서양 사회는 뭐 중세시대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카톨릭의 지배 아래 사람들이 살았던 뭐 그런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듣잖아요. 역사가들이 그 평가를 내리죠. 시대마다 어떤 설명들이 있고 계속해서 시대가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내리고 또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진리로 와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와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알아야 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실은 역사는 그 질 혹은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평가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하나님의 이런 말씀, 우리 주님의 평가를 기초로 하였을 때 2000년이 지났지만 역사는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동일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종말을 앞에 둔 동일한 성격을 가진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 시기는 이제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시기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그리스도를 참칭하는 그런 사람들이 판을 치는 그런 시기요.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의 시기요. 가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들이 떠드는 그런 시기요.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수없이 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는 시기요. 고통이 있는 시기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물질 세계, 자연 세계조차도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시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선 이 사실을 먼저 정확하게 짚고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어떤 시기인가 다양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과학 시간에 그 진화론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진화론이 과학적으로도 이제 창조론과 이게 다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이제 문제라고 여겨지는 부분은 뭐냐면 그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 과학적 판단은 단지 거기서만 그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낙관적인, 그러니까 발전한다, 세계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진보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철학을 심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가 점점 발전하고 있다, 나아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사고였기 때문에 지금은 발전된 세계이고 현대 문명이고 항상 우리는 과거를 뭐라고 부르죠? 과거는 덜 발전됐고 미개하고 문제가 많고 지금에 비한다고 한다면 그런 판단들을 많이 내리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발전된 분들이 많죠. 눈부신 발전들이 있습니다. 도시화가 됐고 과학 문명이 발전됐고 10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그런 물건들을 우리가 다루고 살아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제가 상상했거든요. 차를 타고 가면서 전화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일은 꿈같은 일이 있을 수 없어.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로 만화에서 왔던 것 같아요. 전화를 걸면서 뭐 어떻게 영상 같은 걸로 전화 거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그 상상이야.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쉽게 우리는 여러 가지 발달된 그런 문명의 이기들을 활용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간의 그런 고통의 상황, 사람들로 고통을 겪는, 사람끼리의 관계 속에서 고통을 겪는 것, 그리고 이 자연세계로부터 고통을 겪는 그 상황은 바뀌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가장 처음 언급하신 이 문제, 그러니까 이 거짓 그리스도의 문제가 그런 인간의 고통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결국 죄 문제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첫 번째로 경고하신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3칭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사칭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가지고 나와서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속일 것이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은 딱 들으면 거짓 그리스도, 사이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우리 기독교 안에 혹은 종교 안에 들어있는 그런 사이비, 이단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이름을 이제 사칭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고 주님의 그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단순하게 주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가 있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하나에도, 기름 부음 받으신 분, 메시아라는 그 분 하나에도 성경 전체를 끌어당겨서 우리를 설득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는 너무나 깊은 복음의 지식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사실이 담겨 있습니까? 그것은 모든 인간은 노아의 홍수 때 그렇게 다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지극한 죄인들이요, 스스로는 그 죄로부터, 그 죄의 영향으로부터, 그 죄의 대가로부터, 그 죄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자들이며, 오직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 자신이 인생을 취하셔서 그 인생의 모든 그 무능력을 없이 하시고 자신의 능력으로서 속죄하고 죄의 능력을 무력화하고 하나님의 의를 다시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여하는 그 일을 하겠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고 무너뜨리고 혹은 일부분 지워버리고 아니면 그것과 다른 어떤 것을 덧붙이는 그 모든 행위가, 그 모든 가르침이, 모든 철학이 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해서 예수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유산을 받고 있어요. 현상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종교개혁 때 신앙의 선배들의 이뤄놓은 그런 업적들을 우리가 다 사실은 열매처럼 받아 누리고 있거든요. 칼빈을 비롯한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했었던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이름을 사칭하는 부류는 다름 아닌 카톨릭 교황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 카톨릭 교황주의 안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인간의 공로사상. 은밀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들이 대놓고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얘기를 쭉 듣고 가면 거기에 사람의 순종, 사람의 헌신, 사람의 희생, 사람의 노력을 더하는 작업들을 계속해왔던 것이죠. 우리가 면제부라고 해서 아주 극단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고개를 저을 만한 그런 일들이 다 있었죠. 그만큼 그 교황 카톨릭주의 역사가 부패했던 역사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그것을 배제하더라도 그들의 아주 은밀한 신학 가운데는 사실은 우리 주님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은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서슴없이 그런 교황주의자들 마치 교황이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에서 구원을 중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모든 신학의 어떤 작업들을 부정하고 그들을 거짓 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라 부르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경고하신 마지막 때까지 벌어질, 변함없이 벌어질 일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들이 참 복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다는 뜻도 됩니다. 결국 마지막 때까지 계속되는 변함없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끊임없이 거절하는 일이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경고하시고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이런 면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발전된 모습을 갖추고 대단한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계셨던 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의 변화 없이 복음을 거절한 일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겪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사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걱정을 하죠. 또 어떤 면에서는 걱정할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만 점점 믿는 사람들이 줄고 있다. 복음을 거절하고 있다.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교회를 비난한다.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 역사에 걸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변함없이 벌어질 일입니다. 어쩌면 20, 30년 전에 전반적으로 사회가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교회가 정말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했었던 그 시기가 어쩌면 대단히 이상한 시기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시기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전반적으로 세계 역사는 어둠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이들이 제자들이 마지막 때를 물었잖아요. 주님, 지금 범상치 않은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단지 예루살렘 성문이 무너진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언자를 통해 많이 들었고 배워왔고 또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는 정말 세계가 완전히 변화되는 특별한 시기처럼 여겨집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그때는 아직 멀었다. 모든 역사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인데 그때까지 주님이 경고한 이 변함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보면 마지막에 재난의 시작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또 지진이 있고 이런 거짓 그리스도들이 판을 치는 이러한 시기가 역사에 사실은 중심에 있을 터인데 변함이 없이 있을 터인데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해서 이 시기로부터 이런 재단들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 발성경에는 재난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이 재난, 고통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임산부가 해산을 할 때 겪는 고통을 말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시는 진정한 세상의 끝이죠. 참 종말이라 하겠죠. 그때가 오기까지가 마치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 같은 그 시기여서 아이를 낳기 전에 여인이 고통을 겪는 것처럼 마치 온 세계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렇게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진리 없음을 말미암아 인간의 본성에 그대로 노출되고 거기에 취해서 서로 다투고 싸움으로 온 곳곳에서 작은 규모, 큰 규모의 전쟁이 난리가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역사의 전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역사에 대한 인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변함없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나 뭐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양한 면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본질적인 면,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의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거절하여서 계속 죄에 노출되어서 그 죄로 인해서 사람끼리 서로 피해를 주는 그 일, 또한 그러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 세계가, 하나님께 만든 세계가 사람을 돕거나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세계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고통을 더 배가하도록 하는 그런 세계로서 계속 존속된다는 것이죠. 그 고통이 계속 가중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잘 경험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구온난화 엄청 힘들잖아요. 제가 한 20년 전에 그 단기 선교로 필리핀에 간 적이 있는데요. 한 2주일 있었던 것 같아요. 다녀오고 나서 저는 선교를 가더라도 추운 나라 가야지 더운 나라 못 가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 더운 거예요. 숨 막히게 더운 거예요. 첫날에 있을 수가 없는데 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너무 덥고 숨이 막히고 습하고 도마뱀들이 막 이렇게 천장에 떨어지고, 그래서 나는 차라리 추운 나라 시베리아나 이런 데 가야지 더운 나라에서 선교를 못하겠다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날씨가 딱 그 날씨예요.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근데 왜 그런가? 이 세계가 이 자연 세계가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거기에 일주하고 있죠.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또 이기심, 나만 안락하겠다고 하는 그 생각들이 이 자연을 착취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자연이 우리를 고통을 더 배가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악순환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기후학자들이라든가 과학자들이 지구 온난화를 위해서 굉장히 큰 경고를 하잖아요. 마치 이대로 가면 세계가 멸망할 것이다. 물론 당연히 귀 기울일 말이 있고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단순한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주님이 정하신 대로 되는 것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자연을 파괴해서 모든 인류가 멸종하는, 혹은 뭐 혜성인 날아와서 지구를 강타해서 뭐 지구가 불에 타버리는 그런 일들, 그런 건 상상에 불과하고 성경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러한 고통들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들은 사실은 이전부터 지속된 일이고 그 시기마다 강도의 차이, 어떤 과정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세대가 겪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도 지진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요. 전쟁과 난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일은 결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 시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참된 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종말이라고 부를 때, 신학적으로 종말이라고 부를 때 그 종말은 사실 길죠. 정말 참 종말, 근원적인 마지막 끝,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는 때, 그때까지 이르는 사실은 모든 시기가 이런 의미에서 종말과 연속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종말의 징조예요. 우리는 지금 종말의 징조를 겪고 있는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그 시대의 어떤 교육과 학습을 받기 때문에요, 어릴 때 의식이 자라게 되면 지금의 세계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안정적으로 누리게 돼요. 뭐 그 철학이든 가치관이든. 그래서 내가 이 시대의 어떤 그런 질서를 따라가면 뭐 지금 시대처럼 태어나서 공부하고 또 직업을 갖고 또 이 시대의 어떤 철학 뭐 자본주의라든가 혹은 뭐 인본주의라든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정적이라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종말과 연결되어 있는 격변의 시기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소식이 들리는데 이런 일들을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지진의 소식을 듣잖아요. 얼마 전에도 큰 지진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했고, 그죠? 가까운 일본이 지금 고통을 겪고, 지진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바다에서 일어난 지진이 쓰나미로 온 것이긴 합니다만, 곳곳에 난리 소식을 듣고 있죠. 여러분 이게 안정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상한 일임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인 것입니다. 원래 세계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원래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는 인간에게 유익하고 인간에게 안식을 주고 인간에게 늘 편안하며 고통을 주지 않는 세계가 맞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끼리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는 세계가 안정적인 세계인 것이죠. 지금의 세계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포장되어 있다고 해서 결코 여러분 이 세계를 안정적인 세계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종말을 향하고 있는 대단히 위험하고 대단히 불안하고 대단히 거친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계에서 복음이 거절되고 그것이 무슨 학교의 교육이든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평가든 가치든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익숙하게 말씀을 듣고 복음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학생들 더더욱 그럴 텐데 학교에 가고 친구들 만나면 그 입을 꺼내기 힘든 세계를 살고 있어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세계가 그러하였어요. 왜냐?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 다른 어떤 복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종말을 맞이한 종말을 향해 가는 그 세계의 변함없는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 그런 것을 맞이하면서 익숙해지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징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걸 보시면 안타깝고 불안하시고 애통해하시면서 마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혜성이 다가와서 지구를 충돌 전에 뭐 작은 혜성들이 와서 먼저 뭐 지구를 흔들기도 하고 뭐 불이 나기도 하고 화산이 터지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지금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구나.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처럼 매우 심각한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세상은 서로 자기의 고통을 덜 받고자 남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그런 곳입니다. 참 진리를, 진실을 다른 것들로 다 말살해버리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물질이, 사람 자신이 혹은 어떤 사상이 그것이 정말 진실인 것처럼 강요하는 시기를, 세대를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역사를 책을 통해 배운 것처럼 이 시대가 평화의 시대요, 전쟁이 없는 시기요, 그러니까 우리 2차 세계대전이라든가 혹은 더 멀리는 뭐 중세시대라든가 이런 데 비춰보면 지금 아무런 전쟁도 없고 평화로운 시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여러분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실 것이 아닙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다툼, 전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눈앞에는 주님께서 재난의 시작이라 마치 임산부가 해산하기 직전에 겪는 고통과 같이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는 모든 세대, 모든 역사가 겪게 되는 그런 재난을 너희가 반드시 겪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도 받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세대 가운데 우리는 마치 치료의 광선을 받는 자처럼 회복의 은혜를 은사를 누리는 자처럼 또 그 회복과 치료의 중심에 우리의 의사로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이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늘 바라보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이 세대와는 다른 이 세대에는 없는 그런 화평과 평화와 사랑과 나눔과 배려와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기쁨, 온유와 오래 참음,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땅에 없는 그런 성품들을 드러내어서 여기에 속한, 그러니까 죽음에 속한, 마지막에 속한 그런 성품이 아니라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 속할 놀라운 성품들을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암울한 시대에 어쩌면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죽음으로 치닫고 마지막 심판으로 치닫는 이 역사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빛과 소금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단호하면서도 분명한 생각을 가지시고 앞으로 내게 닥치는 이 세계를 세상이 말하는, 뉴스가 말하는, 혹은 어떤 언론이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따라서 이 세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이 세대의 거침과 암울함에 대해서 자각하시고 여러분이 나가시는 그 발걸음 발걸음마다 그곳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을 비추겠다, 참된 빛을 비추겠다, 구원의 길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와 소망을 가지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매우 심각함을 느끼고 그때가 언제일까를 물었을 때에, 또 징조가 무엇일까를 물었을 때에 정말 최종적인 종말이 아니라 그 종말로 향하는 모든 세대에 변함없이 일어날 그런 보편적인 일에 대해서 알려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치 여인이 해산할 때 해산을 앞두고 겪는 고통처럼 전 역사가 주님 때부터 지금까지의 역사가 변함없이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최종적인 심판을 이룰 때까지 변함없이 그것과 반대되고 그 진리를 감추려고 하는 거짓 가르침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시기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죄악이 극심화해져서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일으키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시기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세계가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더욱더 고통을 배가하게 하여서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암울한 시기라는 것을 하나님 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일들을 예사롭지 않게 여기면서 더욱더 우리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더욱더 갈고 닦고 이 죽음의 시대에, 고통의 시대에 없는 주님과 함께 도래할 그 새 시대의 아름다운 성품들, 놀라운 능력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발휘하는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현상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드리는 그 물질들도 헌상하는 것들도 그러한 믿음의 결과요, 마치 두 렙돈을 드렸던 여인처럼 자신의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 나라에 드리겠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누리겠다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가지고 또 서로를 괴롭히고 다투는 그런 난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나 그 가운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없어 보일지라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가진 전부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아름다운 성품에 드릴 줄 아는,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자리 될 수 있도록 현장교회 고도를 지켜주시고 오늘 드린 물질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소용되어지는 놀라운 물질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